숨은 신을 찾아서 18장까지가 아우구스티누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관한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좀 많이 했죠. 제가 서양 철학 개론서를 의도하고 이거를 좀 썼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서양 철학의 개론서에서 아우구스티누스를 얘기하는 일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좀 많이 한 것은 그냥 제가 철학 공부를 그동안 해오면서 요건 좀 거론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우구스티누스를 좀 많이 다뤘죠. 또 제가 쓰는 책인데 저 개인의 취향과 선호 이런 것들이 좀 개입되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좋아하니까 많이 쓰는 거죠. 뭐 싫어하는 사람 많이 쓰겠습니까? 아예 뭐 강의를 하거나 그럴 때 전혀 거론하지 않는 철학자들도 있잖아요. 공부는 했는데 그냥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 사람은 내가 싫어한다. 학술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거는 거론하지 않는 수도 있죠. 그러고 보면 참 싫어하는데도 공부해서 이게 학문적으로 중요하니까 거론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건 사회적인 인격이 갖춰진 사람이고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19장과 20장을 하겠습니다. 19장은 불교라는 신념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불교라는 신념체계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 육체와 관련된 부분 육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불교라는 신념체계 안에서도 왜 육체하고 관련된 부분을 19장에다 갑자기 넣어놨느냐? 아우구스티누스 얘기하다가 잔뜩 해놓고 나서 왜 불교를 집어넣느냐?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와 관련이 있어서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갑자기 불교로 들어간 이유가 그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할 때 14장 거론할 때 그런 얘기 했죠. 고백록 2권을 읽는다. 그럴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모르, 즉 육체의 사랑은 사랑인데 육신의 사랑에 들어갔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고백록 3권은 육신의 정욕이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현실세계의 자랑 이런 것들을 고백록 3권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다뤘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때는 제가 그냥 지나쳐버렸는데 왜 이걸 말 안 했느냐 모르겠어요. 나는 드디어 카르타고로 왔습니다. 3권에서 3권 1장 1절 유명한 말이죠. 카르타고로 왔습니다. 그냥 카르타고, 제가 이거 강의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녹음 파일에서 처음 얘기하는데요. 나는 드디어 카르타고로 왔습니다. 이게 라티우머 이 문장이 베니 카르타기넴 요거 베니 카르타기넴 요 문장 유명한 문장이죠. 나는 드디어 카르타고로 왔습니다. 여행에서 카르타고 왔다. 나는 드디어 부산에 왔습니다. 그런 식의 문장이 아니라 카르타고라고 하는 게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 3권 1장 여기서 써가지고 유명해진 말이에요. 나는 베니 카르타기넴 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뭐 그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문장이 유명한 것처럼 이때 카르타고는 온갖 정욕의 상징 이거 소돔과 고모라 뭐 그런 것처럼 상징적인 것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드디어 카르타고로 왔습니다. 엘리어트의 시에도 이런 게 있죠. 황무지인가 거기에도 있잖아요. 육신의 욕망을 온갖 육신의 욕망을 다 충족시키러 왔다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 나는 드디어 카르타고로 왔습니다. 베니 카르타기넴. 이거 그냥 갑자기 툭 던져놓으면 이건 문해력이 있는 사람이라 해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거는 그런 텍스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 텍스트가 그냥 아주 오랜 시간 이후에 다른 시인에게 읽히고 그 시인이 이걸 받아들이고 또 그걸 다른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고 막 계속하는 그런 과정들 그걸 거친 다음에야 나는 드디어 카르타고에 왔습니다. 베니 카르타기넴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삶을 추구했다 해서 하느님에게 신에게 되돌아갔을 때 되돌아갔다. 처음에 알고 있었는데 되돌아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되돌아간 거죠. 신에게 되돌아갔을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육체를 버려야 한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3권에서 4권에서 고백록 3권 4권에서 이렇게 육신을 이렇게 욕망을 충족시켰다 할 때도 나중에는 육신의 욕망을 정욕을 그 정화시킨다 그렇게 말하죠. 그게 바로 불교에서는 뭐 빨간색 노란색 할 때 그 색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걸 완전히 폐기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점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 3권 4권 이쪽에서 얘기를 쭉 할 때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모르고 그런 거잖아요. 여기 불교에는 부정관이라는 수행법이 있다. 19장이 그렇게 말했는데 정결하지 못한 것을 본다. 부정, 정결하지 못한 것을 관, 본다. 특히 몸의 더러움을 본다. 인간은 육신을 아낀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나서 더러운 걸 보고 나서 아 육신이라는 게 얼마나 하찮나 그게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그걸 보고 나서 그걸 떠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불교에서는 육신의 더러움을 보고 그걸 떠난다 그 말이에요. 떠나니까 그것을 이제 다시는 아껴줄 일은 없거든요. 불교에서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지 않죠. 이게 신이 주신 몸이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이 주신 몸이구나. 그래서 해골이라는 물체에서 박상룡의 죽음의 한 연구 해골을 볼 일이다. 그리고 사례관에 험담하기나 찬양하기나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그래서 해골을 볼 일이다. 험담도 찬양도 다 더덥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해골이라는 물체에서 더덥음이라는 생각으로 진전한다. 그러고 나서 그 깨달음도 내 몸뚱아리라는 더러운 것 안에 생각이 난 것이라는 내 생각까지도 버리고 일체를 폐기해서 무념무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소중한 몸뚱아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비롯한 일체의 사물에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주의 참다운 근원으로 들어설 수 있다. 불교는 그렇게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우주의 참다운 근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게 우주의 참다운 근원이죠.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우주의 참다운 근원인데 그렇지만 육체를 버리지는 않아요. 그게 20장 첫 문장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육체를 버리지는 않는다. 신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 그는 자신의 육체로서 세상을 살아갔다. 그가 끝내 자신이 신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육체로서 성취한 것들을 찬양하였을 것인데 전혀 다른 신을 알게 되면 신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이전의 의미체계에서 기독교의 의미체계로 옮겨진 육체 육체는 외형은 그대로이나 내용은 전혀 다른 것으로 거듭난다. 제가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 숨은 신을 찾아서에서는 기독교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체계로 환원시키고 있죠. 이 기독교에 대한 저의 해석인데 그게 의미를 다시 재창조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깨끗한 거예요. 육체는 이제 신 안에, 자신이 신 안에 있음을 알게 되면 그 육체는 깨끗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숨은 신체 안에서 이걸 녹음하면 지금 한 10분쯤 지났는데 녹음한 지, 되게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먹고, 커피 에스프레소를 내려가지고 먹고, 투샷으로 해서 내려서 먹고, 이렇게 빈둥빈둥 하다가 녹음을 하는데, 녹음하기 전에 숨 넘어갈 것 같으니까 바나나를 한 개 먹고 삶은 계란을 한 개 먹어요. 그리고 이제 보리차를 한 반 잔 좀 마시고 그리고 녹음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10분쯤 이렇게 녹음해서 지나면요, 그냥 기운이 쫙 떨어져 나가가지고, 아휴, 빨리 녹음 끝내고 바나나 한 개 더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차오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아유, 정말 인간의 육체라는 얼마나 하찮은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또는 어떤 때는 바나나 하나를 먹으면 그냥, 어쨌든 녹음을 끝내고 바나나 하나를 먹으면 정말 구원을 얻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하, 이 육체에서 이게 밀려오는 이걸 이겨내는 게 정말 무슨 의미부여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그 간단치 않더라고요. 해보면 몸을 이렇게 그렇게 해보면 의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아우스티누스가 됐건 석가모니가 됐건 부다가 됐건 이런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젤로 어려운 게 몸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을 이겨내는 거, 그런 게 어렵죠.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만난 다음에는 정결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온 자기 자신, 그리고 정결하지 못했던 자기의 육체,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것으로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그렇게 된 거죠. 불교라는 신념 체계에서는 의미를 애초에 부여해버리질 않아요. 이게 툭 털고 가버리는데 되돌아오는 거거든요. 신이 깨끗하게 해줬다 이거죠. 불교 수행자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버릴 수 없는 출발점이고, 그로써 세계는 신이 창조한 것이요 끊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세계가 의미 있는 곳으로 재탄생하는 거예요. 요게 불교하고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하는 기독교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죠. 버리고 떠나지 않는 거고, 불교는 이걸 버리고 떠나는 거고. 그게 그렇습니다. 중세의 기독교 세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왜 중세 기독교 세계를 우리가 그 뭐 암흑의 시대다 그렇게 하지만, 그 중세의 레짐을 우리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연구를 해야 하느냐. 우리가 중세적 체계다 그러면 좀 어둡고 좀 칙칙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뭐 그런 체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상사적으로 보면 중세의 레짐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세속의 권력자들이 아무리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중세 로마 가톨릭 교황을 이겨낼 수 없는데, 왜 그러느냐, 그 체제의 의미를 부여하는 제일 원리가 신의 세계 창조거든요. 다시 말해서 로마 가톨릭 교황들은 무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해도 카롤루스 대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니들이 뭔가 권력을 휘두르고 하는 것도 내가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하느님의 뜻이 있다 없다를 갖다가 판별해 주기 전에는 니네들이 그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심지어 너희 그들의 그 그들이 뭔가 법을 만들어서 통치를 하고 한다 해도 그 법의 합법성마저도 신의 정당성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합법성마저도 의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세 레짐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게 중세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에서도 법률에 맞는 것만 가지고 있는 법률에 맞는 것이면 모든 것이 다 이 국가가 하는 통치 행위 자체도 정당화되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게 어떠한 정도 일정한 정도로 정당성을 획득하지 않으면 합법성도 무의미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당성의 근거를 어디다가 두어야 하느냐. 그게 영원히 항상 그 인간 레짐의 통치 체제에 그 고민스러운 지점이죠. 고민스러운 지점이죠. 따라서 중세 레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독교 공화국, 레스포브리카, 크리스티아나 그냥 지나간 옛날 얘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거기서 벗어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것을 벗어난 세속도시에 살고 있다 해도 세속도시에 살고 있다 해도 참 그 근대, 이른바 근대 국가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불교는 세속도시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불국토 그런 건 내 마음에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토, 불국정토라는 게 내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라고 하는 거 그거는 정말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죠. 우리가 그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호국불교 뭐 이런 거 배우고 역사 시간에 한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스님들도 먹고 살려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 불교에서 저기 동성애나 이런 차별 그런 것들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거예요. 그게 의미 없는 것이다. 물론 기독교도 차별에 찬성하는 인간들은 미친 놈들이지만 그게 모든 유형의 것들, 인간의 구분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아예 딱 이렇게 제쳐두어 버리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의미 부여한 것이 정말로 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신국 그런 것으로도 나아가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는 게 근대 세속도시론이죠. 세속도시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신이 없으므로 신이 아닌 다른 제로원리를 찾아야만 한다. 이게 갑자기 이게 아우구스티누스 얘기하다가 이제 불교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런 무슨 사회철학 얘기가 나오는가 하실 분도 있겠는데 그게 사회철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사의 근본적인 정당화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인간사의 규약, 즉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컨트랙트라고 하는 것을 이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 세상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그 계약은 그럼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믿을 신자 약속할 때 약자에서 코브넌트 신약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믿을 신자를 써 번역어로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 내용은 신의 약속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를 닮은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 얘기를 한 사람이 절대 주권의 국가론을 얘기한 홉스거든요. 이제 홉스 얘기를 살짝 여기다 집어넣고 데카르트로 들어가려고 한 건데 홉스라는 사람도 홉스가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했는데요. 그렇다 해도 홉스가 말하는 그 커브넌트와 컨트랙트 이것의 구별 이거는 결국 중간 단계의 이론이죠. 신약이라고 하는 것. 즉 하느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법이 있고 그 영원한 법에 따라 자연법이 성립하고 그 자연법 위에서 국가의 법이 있다. 그런 게 이를테면 중세의 체제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하느님의 영원한 법은 세속군주는 알 수 없고 그 저 사람이 안다는 거죠. 교황이. 그러면 오늘날 이슬람 세계는 샤리아라고 그래서 그 법, 이슬람 율법 위에서 법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이슬람 체제가 그래서 중세적인 체제인 거예요. 그게 이슬람 레짐을 중세 레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그 새로운 의미를 자기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함축으로까지 나아가느냐. 불교하고 비교해보면 이제 그게 현실 세계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게 중세적인 중세 체제의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고 그걸 아무리 뒤집어 엎어보려고 해도 홉스 같은 사람이 그거를 근본적으로 엎어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엎어버리는 게 만만치 않았다. 그 얘기가 19, 20장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얘기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함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19, 20장입니다. 찬찬히 이런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다시 읽어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